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계속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것들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읽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21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큰 아들은 가겠다 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 하고 가는 그런 어떤 비유를 통해서 불순종한 택한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와 함께 그 자리를 이방인이 차지하는 그런 비유를 우리는 생각했었고요. 지난주에는 21장 33절에서 45절에서 악한 농부들의 비유로 완벽하게 조성된 포도원의 일터를 쥐었지만은 주인에게 드려야 할 몫을 바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받으러 보낸 종들을 죽임으로 아들까지도 죽임으로 때를 따라서 열매를 바칠 또 다른 일꾼들에게 포도원 경영권을 맡기는 그런 비유로 역시 이스라엘의 버림받음과 이방인의 은혜의 참여함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오늘 비유의 중요성은 이 비유에는 오늘 우리까지도 포함되고 있는 직접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셔서 귀히 여기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했지만은 배은망덕하게도 이 엄청난 특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고 그런 까닭에 사랑의 대상에서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다시 구원에 초청된 우리들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는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2절의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오늘 생각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온 인류를 자신의 혼인잔치에 청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절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복된 잔치를 누리지 못할 것이고 참여한 사람들조차도 주인이 주는 예복을 거절함으로 어둠에 던져지는 절망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경계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과 오늘 복음에 초대된 우리 모두에게 경계로 주고 계시는 말씀을 상고하게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몇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겠는데 먼저는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렇게 4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부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결혼한 부부로 묘사를 하고 이스라엘을 아내로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호세아서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는데요.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그랬고요.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방과 또는 우상과 불륜을 저지르며 혼인 관계를 지켜가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비유해서 탄식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호세아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분명한 혼인잔치의 예는 기도와 신부에 대한 예에서 더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세례 요한은 바로 자신이 신랑을 맞을 준비를 시키는 신랑의 우인 대표라고 고백을 하면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요한복음 3장 29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완성된 천국 계시를 보는 중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9절의 말씀 역시 천사의 말을 듣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잔치 중에서도 가장 행복한 잔치는 물론 혼인잔치임에 틀림이 없고 천국을 최소한 비교해서 가장 호화로운 혼인잔치로 비유되고 있는 그런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비유에서 특이한 것은 임금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 베푼 혼인잔치라는 사실과 이 잔치는 다른 사람의 부조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완벽하게 그 혼인잔치의 주인이 준비했다고 하는 사실을 특이하게 보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비유되는 임금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혼인하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임금은 완벽하게 준비된 잔치에 이미 청한 손님들을 종들을 통해서 부르러 보내지만은 오고자 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동양에서는 일반적으로 먼저 초청장을 내고 그리고 그 초청장을 낸 손님들에게 종을 보내서 모셔오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데 대표적인 예가 보면 에스더서에서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아로의 초청으로 주로 구약의 선자들을 통한 초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거부하는 것은 적어도 언약의 위반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적어도 혼인잔치에 청하는 사람들은 가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아놓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응하지 않는 것은 약속의 위반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절당한 임금인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사절이 그랬거든요. 이게 오찬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리스토온이라는 말인데 이태리 사람들이 이 헬라의 오찬이라는 말을 상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온이라고 하는 상표가 있습니다. 거기서 뭐 히터도 나오고 세탁기도 나오죠. 성경의 용어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갖다 쓰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이 아리스토온이라고 하는 말은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말에 다 쓸 수 있는 이것은 적어도 모든 식사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고 그런 말을 표현하는 뜻을 가지는 낱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수 있도록 가장 귀한 음식,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그런 기록을 보죠. 우리는 당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이런 어떤 잔치를 준비하는 것들을 누가복음 15장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미식가라도 만족할 수 있는 완벽한 음식을 두루 갖춘 이런 잔치를 내가 배설했으니 오라. 이렇게 두 번째 초청을 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인간 잔치는 늘 한계를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들어주시는 가나 혼인잔치를 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천국은 참으로 모든 인류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잔치가 될 것입니다. 초대되는 손님에게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완벽하게 준비된 혼인잔치. 그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천국뿐입니다. 그곳은 사람의 어떤 도움이나 보조도 전혀 필요치 않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신부를 위하여 완벽하게 준비된 기쁨만이 충만한 최고의 잔치일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거역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온 인류의 혼인 예식을 위해서 소와 살찐 짐승보다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잡으셨습니다. 그로 통해서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들임에도 매주 천국의 떡인 주님의 살과 천국의 잔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면서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할 기념을 해가고 연습을 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한 잔치. 거기는 어떤 인간의 의상이나 또는 음식이나 화려함도 소용이 없는 완벽한 잔치. 거기에 바로 여러분들이 초대됐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니 이렇게 단식을 하는데요. 거절되고 묵살되는 사랑에 대한 대가가 치러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첫 부분에서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는 임금이 종들을 통한 초청을 들었고요. 그만큼 위험 있는 부름이었음에도 초청된 손님들은 거기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라는 이 말씀을 구약의 호세아서에서 보면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는 호세아서 11장 2절의 내용과 비교가 되는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초청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입니다.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를 가고 언제나 세상 일에 더 애착을 가지고 하나님의 초청과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은혜로 초청하신 사랑을 배반하는 행위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역시 임의적으로 세상 일로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엄청난 호의를 거절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죄를 더해서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의 초청에 응답하는 대신 임금이 보낸 종들을 업신여기는 것은 곧 보낸 임금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은 것이죠.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형벌이 그들에게 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거절해서 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스라엘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에게 능욕과 박해를 가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 내치니라 하는 사도행전 14장 19절의 내용들이 바로 이런 예언된 말씀의 모형들이라는 거죠. 이런 배은망덕을 행하던 이스라엘은 마침내 AD 70년에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미 이 주님의 말씀에 예언되었던 형벌이었던 것이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른 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우리가 이것을 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배설하신 혼인잔치에 합당치 못한 자로 자처하였습니다. 동족 이스라엘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사도행전 13장 46절에 그렇게 탄식하는 고백을 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기다리고 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된 사랑의 채찍에도 깨닫지 못했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 암흑기의 역사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그들을 일깨우고자 애쓰셨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초청을 거절하고 청한 사람들의 합당치 못한 사람들로 자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바로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 오게 되었는데 다음 부분에서 이 부분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바울의 권면과 같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당부에 부끄럽지 않아서 초청받음에도 모자라지 않은 천국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부분은 9절 10절입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하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잔치에 새로 초청된 손님들은 그 범위가 훨씬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먼저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 자들을 형벌하였어도 혼인잔치가 없어져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청의 대상은 확대되어서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그리고 이 이하의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데서 더욱 깊이 이해가 되어줘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을 초청하는 모습을 표현하기를 사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9절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10절에 그랬어요. 이 말씀이 맨 마지막 절과 연결해서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편견 없는 사랑과 긍휼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류는 본래는 전혀 잔치에 초청될 대상이 되지 못했던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부류가 누군데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사거리라는 말은 원래 뒤에 엑소도스 하는 히라본데요. 이 말은 빠져나가는 곳, 열린 광장,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저는 사거리라고 했기 때문에 동서남북 방방곡곡, 동서남북 방방곡곡을 뜻하는 것이 더 합당한 의미가 될 것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잔치에 초청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아는 사람들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부의봉투를 훔쳐가기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부상조라 해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척과 부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초청장을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예식에 초청한 사람은 사방이 다 열려있는 사거리처럼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누굽니까? 누구든지. 누구든지 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에서 몇 군데를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를 통한 초청이죠.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 다 와라. 여기서 주안점은 뭡니까? 없는 자들아 오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인데 뭡니까? 누구든지. 누구든지 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도 역시 누구든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 보세요. 인생의 갈증을 가지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괴로운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은 이 혼인예식에 청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가 이 초청의 대상입니다. 10절은 한술 더 떠서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입니다. 세상의 선한 자, 의인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한 것은 악한 자들 모두를 초청하시는 조건이고 역시 사랑의 아버지, 긍휼의 아버지, 용서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잔치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뒤에 이어지는 말은 뭡니까? 만나는 대로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나 만난 사람, 그의 성격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그 사람은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그랬는데 이제 초청의 목표는 채워졌습니다. 우리는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이겁니다. 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11절에서 14절입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 문의원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오늘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목으로 택한 말씀의 내용이죠. 이제 잔치자리가 손들로 가득한 모습을 임금이 친히 오셔서 둘러보십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에 누구든지 잔치에 들어올 때 갈아입고 들어오는 예복을 주었음에도 예복을 입지 않은 채로 이 예식에 참여하고 있는 한 사람이 발견되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고 묻지만 저는 입이 있으되 답변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당연히 그 예식에 참여하려면 들어오면서 예복을 받고 입어야 됐기 때문인데 받고 입지 않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잔치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떤 차림이었던지 이미 주인은 예복을 친히 마련해서 나눠주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하고 지나갈 것은 이 잔치는 잔치의 예복까지도 주인이 마련해주고 있는 것을 보는 것에도 천국의 차이를 보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어떤 세상에 화려하거나 세련되게 갖추어 입은 영광의 옷도 합당치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만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혼인잔치의 예복이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 3장 27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순종은 동시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서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구원의 옷은 뭡니까? 바로 예수 기도를 입는 것입니다. 의의 겉옷은 뭡니까? 바로 예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천국의 잔치에는 예수 기도를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납니다. 이게 주안점이죠. 천국에서는 이 구원의 예복인 예수 기도를 옷 입지 못하면 반드시 쫓겨남을 당할 것입니다. 가장 구체적인 천국을 묘사하는 계시록에서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님으로부터 받은 행실, 거듭난 행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행실을 여기서 비유하고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두려운 이야기이지만은 이 어둠의 세상 역사가 끝날 때까지 주님의 교회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주님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더불어 하늘로부터 재림하셔서 공존하던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먼저 뽑아서 본문의 내용처럼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예수 기도를 옷 입었다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인 22장 7절에서도 읽는 내용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의의 예복을 더럽히지 않고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규범보다도 세상이 좋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겉옷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이러한 말씀들을 상고한 바 있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13장 39절에 40절의 말씀이잖아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갈라낸다는 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 그리고 많대 적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함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바울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 이 택함을 입은 자가 뭔가 하니까 가려낸, 뽑힌, 마음에 드는 또는 선출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뽑힌 자는 적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복을 지키지 못한다면 결국 들러리 노릇을 하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듣기에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지만은 이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록 세상에서 좁은 문을 힘겹게 선택한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이들은 주님의 위로를 누릴 것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 그렇게 좁은 문을 선택한 자들을 주님은 위로하고 계십니다. 바울사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권면을 듣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이죠. 여기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은 뭐의 복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복종, 언약의 복종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적은 무리로 남아서 주님의 이 위로의 대상자들이 되시고 택함받은 은혜를 잃지 않은 그런 복된 마지막의 천국잔치에도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